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보고서에서 통일 한국의 형태를 유라시아 네. 경제권과 한반도 단일 경제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기대를 분석을 하셨는데 유라시아 경제권의 경우에 통일 한국이 네. 2050년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네.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네.
그 구체적인 근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 통일 한국이 한반도 경제권을 안정적으로 형성해 가면서 교통과 물류 그리고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유라시아까지 순조롭게 연결될 경우에 동남아로 연결되는 우리 한민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네.
그 한민족을 아우르는 경제권이 형성되고 또 북한을 비롯해서 이 접경 지역의 대대적인 개발로 인해서 투자는 물론이고 노동력의 대규모 유입이 가능해지면서 한반도 경제권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 바로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입니다.
아, 네.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남한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대외 투자 및 노동 유입 등으로 접경 지역 개발이 뭐 활성화되는 건 물론이고
네.
거기에 따른 외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이제 기대가 되고요. 남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고성장을 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자본재라든지 아니면은 또 산업의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북한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가게도 이 내구재 예를 들면 뭐 자동차나 텔레비, 가전 뭐 이런 것들 전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북한의 고성장을 지렛대로 남한도 엄청나게 생산성이 향상될 거다. 그런 이제 가정들을 기초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최소한 남한 같은 경우가 이제 연평균으로 1% 포인트 내외에 이 잠재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어서 한중일 FTA 정도와 맞먹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봤죠.
네. 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속적인 네. 고도 성장도 예측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네. 예측한 근거는 어떤 겁니까?
뭐 통일이 되면 북한 경제가 당연히 개방화되고 시장화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접경 국가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중국, 러시아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동해 쪽으로 일본이 있죠.
네.
그래서 우선 그들 국가들로부터의 이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으로부터의 이제 노동력 유입, 이 이제 접경 지역 개발 때문에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라든지 EU, 뭐 유럽 선진국들로부터의 그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북한이라는 게 접경 지역 개발이 처음인 시발이 되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북한 전역으로 도시와 SOC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빨리 개발이 진행이 되고 또 주변 시장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본 거고요.
네.
그리고 남한은 당연히 이 자원, 에너지 보안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물류 SOC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산업 이런 것들도 생산성뿐만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북한이 산발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경공업부터 중화학공업, 첨단산업까지 이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네.
남한에도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그런 그 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 통일한국이 저희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게 이제 유라시아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통일한국이라는 그 하나의 큰 경제권이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주변국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 접경 지역 개발이라든지 SOC를 연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고 또 국내 노동력만으로도 부족하죠.
네.
그래서 대외적인 주변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통일한국이 역내 국가들뿐만 아니고 역외 국가들에게도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고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도 큰 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
네.
그 전제 조건이 뭐 대내적으로 통일하고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뭐 이런 것 같은 이제 통일 준비 작업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이제 한반도 단일 경제권으로 통일이 될 경우에 네.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라는 것은 뭐 통일되면 바로 이제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다는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우리 내부 문제지요. 남한과 북한만의 네. 문제로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외부 효과라는 것이 이제 제한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통일 시너지라는 것이 유라시아 경제권까지 확대가 되면서 그 시너지로 인해서 이제 내수 시장 자체가 한반도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효과가 이제 축소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외부로부터의 자본 투입이라든지 노동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유라시아 경제권으로 확장되는 시나리오보다는 좀 더 제한적이고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한반도 경제의 성장세가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보다는 한 0.5%포인트 정도 떨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이 그 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체제, 네. 정서상의 이질감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으로 분석을 하셨나요?
글쎄요. 이제 물론 그 저희들 현실적으로만 그 현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은 이게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통일하고 비관적이라고 해서 움츠려서 통일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또 통일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대내적으로 이제 불안과 리스크를 높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비관적인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네.
이해를 시켜야 되고 낙관적인 측면은 그렇게 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현실화 시킬 거냐. 그런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씩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뭐,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해서 남북 간 소득 격차를 축소를 해야 되고,
네.
결론적으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북한 개방도 지원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들을 그 낮춰줘야 되는 게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